우리 가운데 제네바, 스위스의 제네바를 방문하셔 본 적이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제네바에 가면 저 많이 알려진 요한 칼빈이 가르치던 제네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칼빈이 설교하던 예배당이 있어요. 그 건물 전부가 로마 카톨릭거였어요. 근데 칼빈이 종교개혁을 선언하면서 이 건물을 위해서 얼마나 투쟁을 했는고 하니 친구 화렐과 더불어서 밤을 세웠어요. 그 건물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밤을 세워가며 기도하고 그 건물을 사수한 거예요. 칼빈은 나중에 전쟁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영적 전쟁이지만은 이건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마침내 제네바 대학 건물을 차지하게 됐고 예배당도 차지하게 돼서 종교개혁의 산실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장로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서울교회가 이미 몇 년 동안 이 어려운 환경에서 안타까움을 지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사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힘쓰는 기도하는 이제도 배은찬 군이 사행시 쓰는 중에 마지막 절이 뭐예요? 본당에 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애절한 심정으로 한 말이 아닙니까? 모든 서울교회 성도는 똑같은 심정을 가졌을 거예요. 2019년을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성공으로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승전감사예배를 드릴 때에 변화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 홍해를 건넌 후 둘로 구별을 하면서 대비를 시키면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바로의 노예였어요. 바로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홍해를 건넌 승리하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나쁜 습관, 잘못된 신앙,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홍해 승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홍해를 이미 건넌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격을 가지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 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에는 이원론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이원론이 뭡니까? 듀얼리즘. 선이 있고 악이 있다. 하나님이 있고 세상이 있다. 세상을 악하다고 봤어요. 그런가 하면 영이 있고 육이 있다.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한 거예요. 몸을 악하다고 봤어요. 이렇게 이원론 대립을 시키면서 세상을 보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원론이 얼마나 무서웠는고 하니 로마 카톨릭에서는 심지어 뭘 가르쳤는고 하니 사람들이 창조를 받고 난 다음에 몸의 식욕, 우리에게 무서운 욕심이 있잖아요. 식욕, 먹고 싶은 욕심.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흔히 선악과 선악과인데 선악과라는 말은 없어요. 선과 악을 그 열매를 먹으면 알게 된다 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실 것을 내가 하겠다고 그걸 먹은 거예요. 식욕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식욕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몸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몸이 죄라는 거예요. 이제 이원론에서 말한 대로 영은 선이고 육은 악한 거예요. 이 이원론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분은 요한복음이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빛과 어두움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를 가지고 창조를 하시고 하나를 모든 걸 만들려고 애를 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영과 육이 서로 대립관계, 분열된 관계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을 아주 하나로 만드시면서 축복을 하셨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영과 육이 함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기구가 교회라고 가톨릭에서는 가르친 거예요. 이 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한 것이라고 교회가 가르쳤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비성경적이라고 했으니 정말 그럴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지으시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흙으로, 사실 히브리어로 읽으면 흙이 아니에요. 먼지에, 더스트.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어줬어요. 생기를 부어넣어서 그 불어넣자마자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사도 바울이 또 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거니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한국 기독교 학술원에서 신학 공개 발표회를 하는데 성도들의 사후에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를 다뤘어요. 그리고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했어요. 개혁교회의 종말신학과 부활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발표하게 했어요. 그중에 우리 교회에 지금 협동목사로 수고하시는 젊은 목사님이죠. 김의창 목사님을 강사로 한 분 중에 택했어요. 저는 그날 김의창 목사님의 발표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번역했을 때에 제가 검독위원이었습니다. 저한테도 신약이 왔어요. 검독해, 번역이 잘 됐나 검독을 해보시라고. 번역위원들이 번역한 것이 잘 됐나 해서 몇 가지를 고쳐줬는데 요건 못 고쳤단 말이에요. 고민을 했지만은 못 고쳤어요. 왜? 킹제임스 버전부터 모조리 다 리빙 소울, 산영이라고 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혼이라고 번역한 것이 뭔가 하니 헬라말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영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은 푸시케가 아니고 조에, 조에 헬라말로. 조에 아이온, 영생, 조에 이 생명이라는 말과 조에 아이온이 같이 섞였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생명이 영생이고 영생이 생명이에요. 내가 곧 생명이니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 생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산영이 되었다. 아담이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니 산영이 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김의창 목사님이 이 번역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 하니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좀 깊이 주석을 하라 그렇게 처음에 부탁을 했더니 이분이 아주 연구를 깊이 했어요. 산영을 뭐라고 번역했는 거 하니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산 몸이 되었다라고 번역했어요. 몸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푸시케를. 이런 번역은 세계에 없습니다. 저는 과연 젊은 목사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푸시케라는 말은 몸에 더 가까운 거예요. 영이라고 그러면 혼을 말했는데 혼은 영에 가깝지요. 그러나 이건 혼이 아니에요. 푸시케를 몸이라고 번역한 김의창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번역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육신이 되었다고 번역한 것이 한국교회에서는 아직 받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이게 산 몸, 산 육신이 되었다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죽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몸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산 몸이 된 거예요. 산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이 떠나가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잘 보세요. 영이 죽으면 영은 죽질 않아요. 영은 죽질 않아요. 영은 불멸설이 영혼 불멸설. 영혼은 안 죽으니까 영혼은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천국으로 바로 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지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잠시 동안 연옥에 있다가 자손들이 헌금을 많이 내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크면 그 연옥에 있던 영혼이 점프를 해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카톨릭이 가르친 거예요. 그 동전을 모아가지고 지은 것이 로마의 대성전이에요. 그것이 로마의 베드로 성전, 세계에서 제일 큰 로마 카톨릭의 성전이에요. 카톨릭이 모금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킨 거죠. 성경을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칼빈이 어느 구절에 헌금을 내면 천국 간다는 말이 있느냐 이러면서 도전을 하기 시작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때 마침 인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인쇄가 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삽시간에 종교개혁 운동이 확산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된지라는 개역 개정판에도 생령이라고 그냥 번역이 됐지만은 이것을 산 육체, 산 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몸과 영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인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리빙 소울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분이에요. 성령과 뭐가 달라요? 이거 성령하고 달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인격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아들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영이 되셨어요. 생령이 된지라.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부활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부활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너는 흙이니 뭐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결국은 먼지로 돌아가요. 우리는 땅에 묻히면 물에 빠져 죽었든 공중폭발해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 간에 다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육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떠났던 영이 오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영, 예수를 믿은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예수의 영과 죽은 몸이 다시 합쳐질 때에 이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이 몸이 영체예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말해요. 이 몸은 보통 몸이 아니에요. 문을 잠궈뒀는데 문을 열지도 않고 두르는 것이 부활 때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영체는 그래도 먹어요. 또 물고기를 잡아다가 예수님이 잡수셨단 말이에요. 먹는 거예요. 오감을 다 가졌어요.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완전한 영체예요. 영광스러운 영체예요. 그분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변화를 하면 이렇게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흙이 돼버릴 몸이에요.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몸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 죽음을 마지막 원수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때는 죽지 않아요. 백세를 사셔야지. 백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이터널 라이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살려주는 영이 없으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인간의 몸이 이원론에서 말하는 본질적으로 악한 거라면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좋을 것이라고 말해요. 악한 게 죽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십니다. 성도가 죽으면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악한 게 아니죠. 그러므로 죄값으로 죽음이 온다고 그랬는데 죄값으로 온 죽음은 악으로 간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백성의 마지막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죽음으로 파괴되고 죽음으로 부활을 죽음에서부터 부활을 해서 살려주는 영과 몸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은 우리의 원수예요. 죽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망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영원히 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썩지 않는 것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영생하는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가 뭘까? 죄송합니다만 화면에 헬라어를 제가 좀 썼습니다. 헬라어가 무슨 뜻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헬라어 공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왜 성경이 헬라어로 신약은 쓰여졌을까? 구약은 왜 히브리어로 쓰여졌을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서 그래요. 헬라어 문법에 이해를 못하고 헬라어 단어나 가지고 이건 이런 뜻이다. 그거 안 돼요. 변화하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읽기는 메타 몰프세, 메타몰프세라고 있는데 이 말은 몰포라고 하는 단어의 현재형이에요. 임페라티브, 명령형이에요. 태로 보면 능동태, 수동태가 있지만 그건 영어에도 있고 우리말에도 있죠. 이 헬라어로 보면 이건 미들태라고 그래요. 미들이라는 말은 중간태라고 그래요. 중간태라는 말은 여러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능동태, 수동태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중간태예요. 중간태라는 말은 주어를 묘사하는 건지 동작의 결과에 참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신의 형상에 당신들 2인칭 복수형이니까 여러분들의 형상에 against라 여기 앞에 보면은 메타라는 단어가 나와요. 메타는 against에 대항하라고 말이죠.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형상에 대항을 해서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변화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내가 잃어버렸어요. 아담 하와가 타락할 때 상실돼 버렸어요. 100%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잔재가 조금 남아서 지혜가 남아서 호랑이는 100년 전에 2000년 전에도 호랑이는 땅굴 속에 살았지만 인간도 땅굴에 산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천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아파트를 짓고 살아요. 비행기를 날리고 다니고 배를 타고 다녀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건 인간의 지혜예요. 이 지혜가 하나님의 형상의 찌꺼기 남아서 그나마 그 찌꺼기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찌꺼기를 다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어요. 100% 완전 타락이라고. 아니에요. 완전 잃어버린 건 아니고 찌꺼기는 조금 남아있어요. 그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다만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 욕심, 죽을 썩어질 욕심, 썩어질 마음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형상을 어게인스트 하라 말이에요. 대항하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변화시켜라. 그걸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다가 넌 죽는다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옛사람의 형상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아, 홍해작전 이겼다고. 어디 이겼어? 재판에 이겼다고. 그거 이긴 거 아니에요. 그거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봐야 우리가 이긴지 전지를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내 옛사람을 어게인스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죽이지 않고서, 이걸 대항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승전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 전에 바울에게 몸이라는 말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시켰어요. 몸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라는 말은 총체적인 인간을 말할 때 몸이라고 그래요. 총체적인 인간. 난 몸이 아파. 마음도 아프고 모두 다 아프다고 그럴 때 소마라고 그래요. 그게 몸이에요. 총체적인 인간. 그런가 하면 육체라는 말이 있어요. 사륵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사륵스라는 말은 썩어질 반역의 관점에서 본 총체적인 인간이에요. 썩어질 육신, 죄지은 육신, 이것은 육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륵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한 푸시케라는 말이 있어요. 이 푸시케는 과거에는 혼이라고 주로 번역을 했어요. 영혼육. 그 혼은 영에 가까운 건데 영의 작용이지만 영은 아니에요. 근데 혼이라고 번역을 해서 산영이 된지라 그렇게 번역했다고 그랬죠. 또 어떤 최근에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에서는 being, be 동사에다가 ing, 존재라고 번역을 했어요.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산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가령 우리가 신체 검사를 받는다고 그럴 때 뭐라고 그러죠? 피지컬 익셈을 한다고 그래요. 피지컬이라는 말은 육체의 검사를 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피지컬이라는 뜻이 가까운 것이 푸시케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이 세상을 놀라게 한 거예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신학이 하나 나왔어요. 주로 독일이나 영국 신학이 있었는데 미국 신학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 신학에 타임 잡지라고 하는 시사 잡지 표지 카바로 나왔어요. 카바에 까만 판에다가 흰 글씨로 Death of God, 신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표제가 나왔어요. 한국 교회가 벌컥 뒤집혔어요. 전 세계가 뒤집혔어요. 왜 이 말을 말하는고 하니 미국의 신학자 세 사람이 이 이론을 핀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해석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다, 죽었다, 자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는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동안 이것이 각 세계가 놀랬지만은 그러나 이건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육의 조화가 부조화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도 그때 창조했단 말이에요. 천사를 창조할 때 몸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천사는 영물이에요. 영만 있는 것이 천사예요.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 연극할 때 교회에서 보면 날개를 달고 나오는데 천사가 날개가 있다는 성경 구절은 있지만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개가 아니죠. 근데 그 날개라는 말보다 천사는 영적 동물이에요. 영물이에요. 천사는 몸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몸을 주셨단 말이에요. 몸을 주시고 영을 주셨어요. 영과 몸이 합쳐져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히 중요한, 매우 우수한 그런 피조물이었지요. 인간이 이렇게 피조가 되었는데 그 인간의 몸을 성화시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구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뎀션, 구원하시는 구속의 방법 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성화가 나와요. 성화 다음에 영광, 영화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화가 되어야 영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작전을 했던 말은 어제보다 오늘이 성화된 거예요. 하루에 세 번 거짓말을 했는데 오늘은 두 번 거짓말하고 내일은 한 번 거짓말하고 이제는 거짓말이 없다. 그게 성화되는 단계예요.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승전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화에 대해 실제적 권고를 한 것이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부터가 실제적 권고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의 13권이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그 13권을 잘 분석해 보면 서신의 전반부는 교리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서신의 후반부는 적용 문제, 실제 문제를 다뤄요.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행동을 하라 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주로 된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2장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홍해작전에 성공하신 여러분, 승전하신 여러분, 오늘 승전보고를 최영렬 장로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했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전하신 거 축하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립니다. 정말 승전을 했습니까? 너희 몸을 죄라고 하는 몸, 악하다고 한 몸을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성화시켜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승전한 사람의 태도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예배예요. 몸을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스피리추얼, 영적이라는 단어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리즈너블, 합리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는 합리적인 예배예요. 가장 정당한 예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몸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헬라어가 나옵니다. 라트레이안. 영어 성경을 보면 워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적 예배다. 이 말을 렉시콘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가 나오는 거 하니 듀티, 의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는 것이 너희의 의무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의무예요. 엄청난 의무입니다. 예배는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주일날 봉사하러 간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를 얼마나 요구했어요? 나는 주일날 봉사하러 간다고. 아, 그분 훌륭하다고 어떤 분 그러죠? 예배는 내가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드린다고. 그리고 자기 본교회 예배를 빼먹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서 책망을 했어요.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당신 여름휴가 갑니까? 예, 갑니다. 그런데 왜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그 가서 봉사하러 가는 거야? 그 휴가 갈 시간에 봉사해. 봉사를 위해서 특별 시간을 내지 않고 예배 시간을 좁아서 그쪽 가서 봉사하겠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는 진정한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했죠. The most, the most의 the most는 최상급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긴급한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모멘투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그것을, 긴급한 것을 다른 것과 대치할 수가 없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6.25 전쟁 때 많은 순교자가 생겼죠. 우리나라에 많은 순교자가 생겼는데 대부분의 순교자들이 주일 성수하다가 죽었어요. 북한에서 주일날 투표를 했잖아요. 그때 그 주일 성수하려고 북한을 탈출하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주일 성수를 못하고 투표장에 안 오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밤중에 몰래. 도망 나오다가 죽은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순교예요.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주일 성수를 우리는 갉아먹는 거죠. 내가 휴가 갈 시간은 내가 휴가 가져야지. 내 건 못한다. 내 건 줄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바칠 예배 시간을 좀 잘라서 이쪽에 바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듀티예요. 의무예요. 최고의 의무예요. 이 의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악한 몸의 오점을 버리고 그리고 크리스천 삶에서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몸의 오점을 버리라고 하지 않고 몸을 성화시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라. 너희 행실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이 뭘까요? 중요한 말입니다. 피 흘리는 희생의 제사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서 효과적인 제사를 구약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피를 흘리면서 그걸 희생으로 드린 제물을 산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죽여서 바쳤는데 그걸 어떻게 산제물이라고 그러나 피 흘린 제사가 산제사란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되는 자리에 갖다 올려놔라. 너희가 희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희생이 없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나, 아,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산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가인도 제물을 바쳤어요. 뭘? 곡식을 바쳤단 말이에요. 아벨은 짐승의 피를 죽여서 짐승의 피를 바쳤어요. 그때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어떤 성경신학자는 곡식은 이것은 농업을 말한다. 짐승은 이건 목축업을 말한다. 농업을 목축업이 이겼다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문화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희생의 제물을 바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산 제물을 바쳤는데 제단 위에 올려놓은 모든 동물은 죽이는 것입니다. 죽여서 피를 흘리고 피만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몸은 불살라서 화제로 드렸어요. 죽여서 피 흘려서 화제로 불살라 드릴까. 그것이 산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산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한번 그런 글을 순례자에 쓴 기억이 나요. 나는 종이로소이다. 시형식으로 썼어요. 종은 소유가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가진 것만 없고 이름만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종은 자기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뜻이 없어요. 종은 오직 그 마음에 주인, 주님만이 있어요. 주님의 뜻만을 찾고 배고파도 매맞고 헐벗어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종의 자세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조금 전에 말했죠. 바로의 노예였다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저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 1조예요. 생사간에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 종교개혁 시대에 하이델베르크에 모였던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요리 문답에 생사, 살아도 죽어도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했다는 것이다.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더 큰 위로가 없어요. 홍해작전의 주제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에게 누가 하신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들이여,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나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남에게 주어야 돼요. 어리석게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죽어지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것이 종의 자세예요. 이렇게 종의 자세로 사는 사람, 이것이 산지물이 되는 거예요. 진정 홍해작전 승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지물이 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몸으로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어떤 분 그런 말 합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 보고 왔어? 예배 드리고 왔어가 아니에요. 예배 보고 왔냐? 아, 야, 예배 봤어. 그런 말 우리 흔히 하잖아요. 예배 보러 간 여기 구경꾼들 와 있습니까? 남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내 몸을 바치러 온 거예요. 나 인격을 전체, 인간 전체를, 총체를 하나님께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겨야 하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아이고 내가 오븐을 안 끄고 왔네. 저거 큰일 나네. 저거 내가 오븐에다가 지금 큰 터키 굴려고 지금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걸 잘 요리를 해서 갖다 집어넣고 그 오븐 불을 끄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왔단 말이야. 한 시간 이상 되는 예배에 갔다가 오면은 잘못하면 화재가 날 위험이 있어. 아이고 하나님 제발 불 좀 안 나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느라고 다른 건 설교도 뭐고 안 들려요. 예배가 안 된 거죠.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예배예요.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힘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너의 자신을,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홍해를 건넜습니까? 제사장이 되라.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지금은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어요. 구약시대에만 있지. 그런데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이 되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귀중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귀중한 직분. 어떤 사람은 마귀 사탄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 사탄을 섬기는 사람은 마귀 사탄이 쫓겨 떨어질 무적행, 무적행이 뭐예요? 밑바닥이 없는 무저 땅에 떨어지는데 굴 속에 떨어지는데 끝바닥이 없어요. 그 무적행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마귀 사탄을 섬기니 마귀 사탄이 떨어질 무적행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자기가 중심이에요. 아, 거기 가면 밥이 있나? 거기 가면 내가 기쁨이 있나? 거기 가면 내가 뭐 얻을 게 있나?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예요. 하나님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을 반역할 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을 향해 갔으니 마귀 사탄이 쫓겨갈 그곳으로 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모든 직분 가운데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일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데 복의 기관의 기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니 최고의 영광의 자리죠. 그보다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높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받을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손자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선지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직분이 선지자의 직분이지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당신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살아라. 너는 하나님께 너 자신을 바쳐야 된다.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선지자가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말 들을 때는 다 귓전으로 귀 밖으로 들어요. 기억도 못해요. 언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는가고. 아니라고. 너희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만 즐겨 듣고 자기를 바치라고 하는 말은 안 듣는 거예요. 못 들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먼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돈을 위하여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의 종이 되는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니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돈 좋아하는 사람 일만하게 뿌리를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자기를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쾌락, 세상에 자기를 바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의 종이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되는 사람은 세상과 운명을 같이 해요. 세상은 지나가고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망할 때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쳤으니 내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을 해서 그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심판날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60년, 10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사는 게 아니죠. 정말 죽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죽지도 못해요. 그 심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독일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오신 분은 제 가까이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저를 좀 심방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우는 소리로 그래요. 그 병원을 알아서 제가 심방을 갔습니다. 병원 문을 여니까 아 목사님 막 너무 기뻐해요. 그 제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어디가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했더니 이게 아주 나쁜 병에 걸렸더라고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끝내고 제가 위로의 말을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 손목을 붙잡고 이 목사님 제가 이 병원에 들어와서 중생을 했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신학 박사예요. 그것도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서 중생을 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중생을 못했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잘 아는 아주 존경하는 제 선생님이 계셔요. 그분 역시 모 신학교 총장을 했던 분이에요. 굉장한 분입니다. 한국 신학계를 움직였던 분이에요. 그분 역시 마지막에 병이 들었는데 신방을 갔더니 이 박사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분 별명이 신학교에 다닐 때 뭐라고들 그랬는 거 아니 소방수라고 그랬어요. 신학교 입학한 사람들이 다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목사 되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소방수 역할을 했단 말이야. 물 뿌려서 다 그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 신학자가 불을 끄는 사람이 됐어요. 그분 별명이 소방수라고 그랬어. 그분이 마지막 죽게 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 기도해달라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린 겉보고 몰라요. 아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아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니 몇 대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모릅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난 일도 있잖아요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목사 아닙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를 일생을 바치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밑에서 따라다니던 제자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삼십에 팔아먹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변해야 돼요. 이 옛사람이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승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몸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영생의 복을 받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몸의 지체로 자기가 맡은 직책을 신실하게 수행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로 3절 우리는 교회에 여러 백명이 모였지만은 한 몸의 지체예요. 100명이 모였으면 100분의 1이에요. 1000명이 모였으면 1000분의 1이에요. 한 몸의 지체인데 놀랍게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조금 전에 몸은 생리적 신체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생리적 신체라는 말은 영혼이 없는 몸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 전체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가 이상만 가지고 꿈만 가지고 하나님을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고 내가 교회 직분이 뭔데 나는 하나님과 헌신하고 있다고. 십일조도 바쳤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몸으로 구체적인 생활을 하나님께 바쳐라. 맡은 직분을 신실하게 수행하라. 찬양대원 신실하게 찬양대원의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열심히 섬겨라. 산제사는 죽었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라는 말은 의식적 예배와는 달라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영적 예배는 이성 없는 짐승을 잡아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인간 자신이 제물이 되라는 말이에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그럴 때 이삭의 목에다가 칼을 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 칼이 거의 목에 떨어질 때 쓰러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삼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 제물을 받지 않아요. 우리 예배를 안 받아요. 아무리 철학이도 금식기도 해도 그거 아니에요. 자기 몸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생활을 바치라는 말이에요. 의식적 예배가 아니에요.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라는 말은 유행을 따라가지 마라. 유행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 유행이 교회에 금방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 하는 거 교회에 금방 나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더라고요. 그것이 교회의 오늘 잘못된 교회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무, 듀티, 예배, 그리스도의 의무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뭔지를 자세히 살피고 민감하고 부모의 무릎 앞에서 배운 신앙을 늘 쫓아서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기 본받는다는 헬라어 단어가 또 필요해요. 시스케마티 제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상적인 것을 본받지 마라. 깊이가 없고 생명이 없는 육체적인 것을 본받지 마라. 죄에 대한 근본적 회개 없이 하나님께 생활의 근거를 두지 않고 일시적으로 봉합수술하는 식으로 눈가림만 하는 것 하지 마라. 무엇보다도 신자의 생활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피상적 행동 원리와는 반대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적 변화를 말합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새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죠. 새 노래는 새로운 가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작곡이 아니에요. 새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찬송은 항상 새 노래예요. 찬양대가 작년에 부른 찬송도 할 수 있어요. 새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적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내적 변화가 뭔고 하니 내세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삶. 그 말은 뭔고 하니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천국 심판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허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걸 하나님이 조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날에 그걸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은 그 삶이 아 내가 그래도 장관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수고했어. 근데 나를 위해서 한 건 뭐지? 대답을 못한다면 지옥행위예요. 별 수 없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유행과 외형과 악으로부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의 영광대로 변화를 받아야 된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이 말은 검사해봐라. 자동차가 고장나서 덜컥거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동차 고치는 곳에 가서 조사를 봐야 되죠. 검사해봐라. 증명해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증명해봐라. 그것을 허가해봐라. 오케이, 이젠 됐다 할 때 그걸 운전해야지. 그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선한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인지 온전하신 뜻인지 검사하고 허락받고 증명해서 그 일이 합당하다면 검사에 합격한 자동차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운전할 수 있듯이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참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상황 따라 변하는 인간법과 달라서 모든 상황 따라 똑같이 적용이 돼요. 10년 전에는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 주일날 여행 좀 했기도 했지. 그게 뭐가 잘못이야. 비행기 타고 갔다고 뭐가 날 죄인이라고 그러나 그러지 말라고. 그건 아니에요. 10년 전의 진리는 50년 후에도 진리고 100년 후에도 진리예요. 영원히 진리예요. 우리가 10년 전에 입으로 밥 먹었으면 지금도 입으로 밥 먹지 귀로 밥 먹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함으로 시편 19편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의 규범으로 온전하다. 하나님의 법은 행동과 말과 그리고 모든 생각의 규범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뭐가 행동의 규범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연속극은 30분 만에 끝나면 아유 벌써 끝났어 그러는데 예배 시간 조금 늦으면 아이고 오늘 지루해서 왜 저렇게 안 끝나나 결론을 몇 번씩 하면서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설교를 3시간, 4시간씩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를 읽어보면 그 설교가 너무 길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길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 얼굴을 보잖아요. 아직도 변화가 안 됐어요. 아직도 새 사람이 못 됐어요. 계속하는 거예요. 더욱 박지르고 더 강요하고 더 확신을 주고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길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온전한 것만이 아니라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선 중에는 싸구려 선도 있어요. 가짜 선도 있어요. 가장 높은 선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 가장 작은 선, 싸구려 선, 이 모든 선들은 좋든 나쁘든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모든 선은 상대적이에요. 내게 좋으면 선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건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선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선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뜻은 선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선, 영어로 하면 acceptable, 받으실 만한 선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용납하신다 그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뭐 하다 왔니? 나 이거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단 말이야? 그게 내가 받을 만한 선이 됐니? 난 기뻐하지 않는다 하면 지옥 가는 거죠. 묻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지옥을 택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대는 우리의 삶을 검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하나가 또 남았어요. 각 사람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그 분량대로 섬겨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작은 대로 섬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신자가 받은 은사가 자기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각 은사를 받았지요? 자기만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교회에서 마음껏 발휘하라 그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자가 받은 은혜가 교회에 주신 많은 은혜 중 전부가 아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나 혼자만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엑서사이즈 할 때 겸손히 해야 돼요. 내가 없이는 안 된다 그 말 하지 마세요. 겸손히 그 은사를 활용하라 그 말.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자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의 협조를 받아서 코퍼레이션, 더불어 교회를 섬겨라. 혼자 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여라.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에베소 4장 12절 본문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결국은 내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서울교회가 홍해작전을 승전한 것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고 이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위로를 받은 사람답게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제물로 내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 말은 마음과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 모든 것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으로 행동의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내 손을 왜 주셨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 박정선 장로님 작곡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손 주신 목적을 잘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말로다가 전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많이 부르는 찬양대원도 있잖아요. 입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발로다가 어떤 사람 발로 영광을 돌리는 분이 있어요. 축구선수가 공을 골인을 시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는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 입 모든 것을 통해서 산 제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의 동기가 뭡니까? 오늘 12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자비로 권고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고 3절을 보면 은혜로 또 권하노니 그랬어요. 자비와 은혜가 나옵니다. 자비는 뭐고 은혜는 뭔가? 자비는 불행에 빠져있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 불행한 사람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불행에 빠진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나온 은혜가 뭔가? 은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 나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내가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섬기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동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내 심장의 박동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셔요.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볼 수 있는 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를 합리적인 예배를 계속하는 영원히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9 홍해작전을 승전하신 여러분, 영원한 예배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더불어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삶을 사시되 그리스도께 속한 천국 시민으로 계속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